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나은 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더 나은 의. 예수님이 20절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한 더 나은 의에 대한 적용,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노하지 말라의 연속적으로 예수님이 계속 더 나은 의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쭉 오늘서부터 나오는 것이 다 그에 종속되는 말씀입니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Better righteousness가 무엇이냐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보다 더 낫는다는 것이,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제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지난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오늘 그 실제적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에는 그 더 나은 의의가 노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 계속 노하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르면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노하는 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하고 분노하고 욕해도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로 인정하고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차이가 거기에요. 그 다음에는 제가 더 부연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노하는 것도 잘 보면은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게 율법이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살인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노하는 거, 그 분노가 살인의 이 뿌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살인하지 않았지만 네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분노하는 거, 그것이 마음으로 하는 살인죄다.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어요. 마음의 죄.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간음죄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냐. 그러나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간음하는 죄를 지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간음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니다, 그것보다도 너의 마음에서 하는 그런 음란한 그런 간음하는 마음, 그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또한 죄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남자들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떤 사회였어요? 가부장적인 사회, 남자가 지배하는 사회, 영어로 male dominant society, 남자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여자는 어떤 자기의 주장이나 권리나 이런 걸 가지고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거의 남자한테 종속된 그런 존재로 물건 같은 개념으로 되었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그렇게 되었어요. 남자들에게 많은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예수님은 마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짓는 죄, 겉으로는 멀쩡해도, 겉으로는 죄를 안 짓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분노하고 어떻게 여성을 대하느냐, 그거를 예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죄다. 그 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행동하는 그런 행동 이걸 보고 죄로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세요. 구원받는 자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았다면 너는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빼어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빼버리라. 그리고 찍어버리라. 너의 오른손이 내게 실족하게 하거든.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면 요 오른쪽 눈이 잘못됐어요. 빼버리고 왼쪽 눈이 잘못됐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장님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빼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죄를 질 수 있는 기회를 막으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희생적 결단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 단호한 결정 그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희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유의 죄를 짓지 않겠다 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각고의 그런 노력과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요 죄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말씀대로 산다 그리고 성령님 의지한다고 해도 이런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죄와 싸우겠다라는 이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 마귀가 밀고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긴 싸우지만 피 흘린다는 게 뭘까요? 얼마나 희생을 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 흘린다는 건 각고의 노력과 희생을 내가 견디면서까지 인내하면서까지도 내가 이 죄를 이기겠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 음욕을 품는 이런 죄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거기에 적용이 되겠죠. 내가 싸우겠다. 죄와 싸우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무엇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여러분 더 나은 의를 우리가 추구하는 자의 삶입니다. 더 나은 의를 입은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겉은 신경 안 써요. 아니 겉만 신경 쓰고 마음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겉은 신경 쓴다고 해서 막 손도 씻고 뭐 음식 먹기 전에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또 이번에 이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혼하신 분은 제 설교를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혼한 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걸 말하고 있지 이혼에 대해서 얘기한다. 아 이거 나보고 들어라는 말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이혼한 자나 이혼하지 않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라 그랬죠. 지금 사는 사람도 동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이혼했고 동거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어땠어요? 이혼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죠. 수가성 여인이 이혼한 사람이 더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라합도 보세요. 라합이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런 계보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육신적으로 혈통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생이. 그럼 그런 면에서 이혼했거나 이혼 안거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내를 버렸다는 거예요. 고대사에서는. 그러니까 고대사에서는 누구든지 남편을 버리거든. 고대사에서는 남편을 버린 사람은 없어요. 여자한테 그런 권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혼하는 고대사에서 그 당시에 이혼은 주로 남자들이 다 여자를 버렸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고 새 장가 들고 싶고 자기가 뭐 바람이 났다든지 또 다른 사람과 간음죄를 저질렀다 하면 그냥 여자를 내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남자들이 여자를 버렸지 여자들은 그럴 만한 권리가 없었던 거죠. 다 남자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실제로 신명기 24절에 보면 이혼 증서를 줬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가 되려니와. 이혼 증서를 줬어요. 그래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만약에 여자가 이혼 증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그 여자를 그냥 이혼 증서 없이 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전 남편에게 계속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또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너무 억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버려진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다 남자들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남자들이 누구를 부리냐면 종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거지라든지 구걸을 하든지 그것도 아주 힘든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 결국 사회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아.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또 사장가 들고 싶어하는 그런 음욕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예수님 뭐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아내가 음행한 이유 없이 바람이 나지 않았는데도 우리말로 하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만약에 아내를 버리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로 가늠하게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행한 이유가 있다라면은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나 그 조건을 성립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 이 말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없으면은 아내가 그런 일을 부당한 일을 성적으로 잘못하지 않았으면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사람들은 자기가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그것만을 괜찮아하고 뭐 그리고 여기서 아내를 버리는 데서도 아 나는 이혼 증서를 줬으니까 됐어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이 또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뭐냐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가 음행한 이유가 없다라면 데리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음행한 연고 그 음행한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허락은 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래 아내가 음행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버려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한 동기 한 이유를 조건을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런 음행한 연고를 했을 때 그렇게 버릴 수는 있다라는 것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그로 간음하게 결국 버리게 되면 그로 간음하게 되고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라는 거죠. 남편들아 이혼하지 말라, 여자를 버리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자들, 그 당시에 어떤 사회냐면 여자들을 너무 쉽게 버렸어요. 너무 쉽게 버렸어요.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어요. 너무 쉽게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결혼을 지켜라, 혼인 서약을 한 것을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맹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맹세, 또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또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것은 거짓된 맹세, 영어 성경에 falsely라고 되어 있죠. 거짓된 맹세입니다.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되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진리 때문에, 진실 때문에 법정에서 맹세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헛맹세, 거짓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맹세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를 말해주고 있어요. 헛되이 하는 거,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큰 임금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땅이나 하늘이나 예루살렘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으신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을 하늘 땅을 이렇게 빗대서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는 거랑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예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예수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말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니까 내 말을 들어, 그렇게 말하는 것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거짓이 있어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거짓된 것을 사람들한테 설득시키기 위해서, 믿어주기 위해서 내가 맹세하니까 말이야 내 말을 들어, 그러면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그런 행태들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건 사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너의 말이 옳다 아니라 하라는 이 말씀 뭐냐면 너의 말이, 행동이나 말이 항상 진실된 삶을 드러내라. 이 말이 신실하고 진실한 것을, 크리스천의 삶 자체가 말이나 행동이 항상 내가 맹세를 하지 않아도 진실된 삶을,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 진실된 삶을 살아야지 자기가 맹세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주장하는 거,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면 거기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맹세하지 않아도 그 삶이, 그 말이 진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이렇게 막 주장하고 옳다 아니다 하는 걸 지나쳐서 막 자기 주장하고 맹세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지나치게 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니, 이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악이 악으로부터라는 거, 이 알이라는 거, 1번을 보면은 여기에 밑에 그 일이라고, 1번이라고 보였죠. 밑에 보면은 또는 악한 자로, 어떤 4번에는 그게 evil one, 악한 자라는 말이에요. 이 악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 아니라를 넘어서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맹세하는 것은 그거는 악한 자로부터,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배후에, 그렇게 말하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면 돼요. 옳다라는 거, 신실한 말을 하면 되지, 안 믿어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가 헛되이 맹세할 때, 거짓 맹세를 하게 될 때, 이것은 거짓 맹세를 말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들먹이면서 하게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다 아니다, 진실을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아니다, 이것은 진실만 말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2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구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은 율법의 공의에 따라 심판하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눈을, 제 눈을 만약에 상했어요, 고의적으로 상했어요, 막 그 사람이 미워서 싫어서 주먹으로 때려서 눈을 실명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에 서서 이 눈을 잃었는데 그의 상하는, 눈에 상하는 그 다른 사람한테도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만약 그 재판에서 눈을 때렸는데, 이 사람이 때렸지만은 고의적으로 때렸는데도 때렸지만 그의 뭐 그 사람의 뭐 위치나 뭐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위치를 봐서 이 사람이 눈을 때렸지만 너는 그 사람 네가 눈을 실명했지만 그 사람의 눈을 실명하게 할 수 없어. 똑같이 대화할 수 없어. 뭐 돈을 주고 뭐 청탁을 하고 돈을 주고 뭐 브라이브를 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잘못됐을 때는 그 공정하게 fairly treatment, fairly judging하고 공정하게 심판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율법에 따라서 하라는 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한 세상이 되는 거죠. 재판이 불공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공평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39절을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져라. 이 속옷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속의 내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죽옷이에요. 주로 속옷은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 보면 튜닉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가죽옷이고 원문에도 그렇습니다. 이 겉옷이라는 클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망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망토 같은 거 이스라엘 사람들 그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토 같은 거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자 겉옷까지 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나 뭐 도둑이 우리에게 뭐 막 덤벼들어서 막 할 때 물리적 대항하지 말라. 그 불공평하게 해도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 뺨을 맞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적개심이 들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속에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분노가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 적개심, 이런 증오심에 불타는 마음, 크리스천은 이런 증오심에 불타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되어진 사건 때문에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 불공평한 것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적개심과 분노심으로 증오심에 항상 붙들려서 내가 이 일을 내가 처리하겠다, 이런 마음들은, 증오심에 불타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너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증오심에 불타는 악한 자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 증오심, 음욕을 풀 때 그런 마음들, 여자를 내버릴 때 그런 마음들, 자기의 음욕 때문에 내버리려고 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 맹세할 때 헛된 맹세를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말을 들어달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마음들,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마음이 잘못됐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어디를 봐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구약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것은 자기들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쓰여져 있는 그 율법 플러스 자기들의 해석을 거기다 가미시킵니다. 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율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주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면 레위기서 19장 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랬지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하지 않았죠. 미워라 말은 하지 않았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이런 말씀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원수를 미워하라. 자기 말로 자기 해석으로 갖다가 율법에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이런 율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전통이라고 그러죠. 유전이라고 그러죠. 그런 전통을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 후세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을 그럼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뒤로 가서 제가 지난번에도 읽어드렸지만 너희들은 유전을 전통을 잘 지키는데 너희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폐하는구나.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말씀을 폐한다고 했어요. 그 유전으로 전통으로 너희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근데 이웃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웃은 자기네들 동족입니다. 주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은 사실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내 이웃이 누구냐 하니까 그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도움을 필요한 사람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48절 그 내용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고요.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을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랑하시겠어요? 누가 이 사랑의 대상이 될까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러면 어쩌다가 만난 사람,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못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일매일 만나요. 근데 여러분을 만약에 미워한다면 여러분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끼리끼리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잘 대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말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나에게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나를 미워한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품는 거,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걸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들 생각에 서로 사랑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서로 사랑했나요? 아니면 질투 시기하고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위다 이렇게 자리 다툼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자리 다툼하고 내가 낫고 내가 위다 막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얼마 있다가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예수님 앞에서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고 서로 질투 시기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은 사랑하지 못해요. 아니,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한 것은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 내가 will love, will 나의 will로 나의 의지로 하는 사랑이에요. Willful obedience, willful love.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emotional love이 아니라는 거야. 감정적 사랑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모든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한테는 감정적인 사랑을 합니다. 조금 못하고 상처 주는 사람한테는 감정적 사랑이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반대로 반응하죠.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반응을, 미워한다고 말은 안 하지만 벌써 마음속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벌써 나오죠.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서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서로 화목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서로 마음에 안 든다? 나랑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고 해도 여러분 서로 품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만 전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청빙이 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설교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친교 테이블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희들은 정말 좋아요. 저희들은 정말 하나가 돼서 정말 저희끼리는 너무너무 사랑해요. 목사님이 가지를 못하는 교회예요. 목사가 얼마나 버티질 못하고 목사를 쫓아내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는 똘똘 뭉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목사가 가면 금방 그만둬요. 그래서 뭐 같이 청빙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는, 이건 저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들은 소리입니다. 그 성도님들한테 말해줬어요. 그 교회에 자기가 6년 있었대요. 근데 6년 동안 목회자가 4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6년 동안 4명의 목회자가 나갔대요. 그러나 자기들은 똘똘 뭉칩니다. 자기들은 화목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게 귀히 여기지 않을 때는요, 아무리 성도들끼리 화목해도 그 교회는 화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화목이 되냐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목사에게 그 가르침을 말미암아 사랑해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는 것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해서 가장 귀히 여기며가 다른, 이게 여기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지 않으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너희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이 목사를 가장 귀히 여길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가장 귀히 여길까요? 어떻게 하면 저를 가장 귀히 여길 수 있을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목사가 전파하는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따르고,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이 따르고 아멘하고 따르면은 내가 체험한 것과 내가 아는 것과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고 노멘으로 하면은, 겉으로는 안 하시겠지만 마음으로 노멘 하시면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귀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분쟁하고 다투고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잊지 못하는 교회는 그 목회자가 전파하는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못할 때, 그 교회는 목회자가 항상 없는 교회가 됩니다. 화목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와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들끼리만 화목하면 안 돼요. 저와 화목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화목하려고 잘 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자꾸만 놀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저와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저의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아멘하고 화답하는 것. 그것이 여러 저와 화목할 수 있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목회자가 가르치는 말씀을 귀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할 때 맹세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만 얘기하겠다. 음욕을 품고 간음하고 이혼하는 것도 여자를 버리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게 다 마음에서 시작해요. 그런 것들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열거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원수를 미워하고 맹세하고 그냥 악한 자를 대적하고 헛맹세하고 음욕을 품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 우리 계속해서 이런 죄를 지면 우리 다 지옥 갑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 죄를 인식하고 아,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내가 또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식이 달라질 때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죄로 안 봅니다. 죄를 죄로 보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 사건 때문에 회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회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회개하는데도 정말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 같고, 회개가 왜 안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속량, 그 구속이 예배소에서 보면은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이 결국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회개를 할래야 회개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예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죄 문제를 용서함을 받고 성경에 보니까 깨끗하게 받게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Purify,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모든 불의에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이 더러운 죄, 이 죄를 아주 깨끗하게 흰 눈처럼 사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이 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말미암았다. 그 십자가 사건,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우리의 죄사함이, 우리가 다 죄사함에 그 죄사함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죄로부터 돌이키시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삽니까?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의를 입은 자로서, 더 바리새인과 세리보다 더 나은 의를 입은 자로서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우리가 막 얼마나 그 더러운 죄를 짓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의 문제, 우리 마음속에서 짓는 그 문제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결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들 고마워하실 때, 감사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넘치도록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의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